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60편 먼저 관찰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죠. 다윗의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믹담이라는 말은 금언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황금시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믹담의 시가 시편에서 모두 6차례 등장을 해요. 시편 16편 그리고 56편서부터 60편까지 이렇게 6번 등장을 하는데 의미로는 이런 뜻이 됩니다. 시 중에 시, 그러니까 가장 그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걸작에 해당하는 부분을 믹담이라고 표제를 붙여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음악의 장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노래를 했으면 한다라는 음악 부호 같은 의미로는 증거의 백합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60편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그 이후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 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 2천 명을 죽였으면 전쟁의 승리 중에도 굉장한 대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참혹한 그리고 뭔가 두렵고 불안한 상태를 그려내고 있단 말이죠. 추론을 해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위기 속에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의 공격과 포위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으나 이런 탄원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에게 요압이라는 장수를 통해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신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철저하게 탄원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제도 잠깐 59편을 설명하면서 드린 말씀 중에 누구나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는 옵니다. 하나, 이것을 결국 자기 문제로 끝내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할 때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그 원리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죠. 지금 위기예요. 전쟁을 지휘해야 될 장수로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녹록치 않는 나라입니다. 사방으로 삥 둘러 진을 치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끌고 나아갑니다. 결국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인 것 같아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나 또 우리 삶의 현장을 봐도 이건 뭐 정확히 총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 전쟁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을 능력과 크기와 자기 준비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진영의 논리로 이해를 하느냐. 다윗이 일찍이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 군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의 군대를 양쪽에 놓고 고백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아, 이 싸움은 절대 얼마나 잘 무장을 했냐, 준비가 됐냐, 병력의 수가 얼마냐, 크게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진영의 논리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경우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내 능력 대비 이해를 가질 것이냐, 진영의 논리로 이해를 가질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 신앙의 결국 가치와 시각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영의 싸움이에요. 이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느냐, 전선이. 결국은 그것은 의타에게 문제고 의지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탄원이라는 시의 형식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2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지진의 형태를 빌어서 지금의 상황을 시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사방으로 둘러 진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협을 할 때 마치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땅에 서본 적 있나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번에 네팔 지진도 결국 지진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는데 또 그 지진의 그 깊이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틀리다 그래요. 근데 이번 지진은 그 지층의 두께가 얕은 데서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구조도 부실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얹어졌겠지만 피해가 지진의 규모 이상으로 큰 피해가 난 것 같아요. 위에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그런 지진의 의미로 풀어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복시켜달라는 얘기죠. 즉 이 상황을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포도주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의 포도주는 양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상 고려해 볼 때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물론 결혼잔치 같은 경우에 등장하는 포도주는 좋은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한 포도주의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 의미예요. 이렇게 취하여 비틀거리는 혼미한 상태를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은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부 포도주 먹고 취한 사람들처럼 제정신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4절을 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 4절은 사실상 오늘 이 모든 60편 전체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이렇게 3절까지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다가 4절에 고백을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깃발을 주세요. 깃발. 이 깃발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로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이 되면서 동시에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이 깃발이 전쟁에 나갔던 병력들이 퇴각을 할 때 깃발로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소개되는 깃발은 승리와 공격에 대한 재개를 암시하는 표지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죠. 그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다시 보십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 진리가 코세트라는 말로 썼는데 이게 사실은 언약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정확합니다. 언약, 약속을 주셨다 그 말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꼼짝 못하는 게 뭡니까? 이제 어린이날이 곧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그러죠. 아빠 어디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아빠들이 아무리 바빠도 꼼짝 못해요. 쏟아낸 약속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실망을 줄 수는 없고 피곤하지만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TV나 보고 잠만 잤으면 딱 좋겠는데 옆에서 이제 애기들이 징징거려요. 아빠가 말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때문에 육신의 부모도 들어줘요. 근데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게 뭘 언급하죠? 하나님의 언약, 진리.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사적으로 묘사를 하자면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약점이 없죠. 이제 말을 하자면 하나님도 약점이 있어요. 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약자예요. 여러분, 뭐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언약의 약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는,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키려고 하듯이. 그래도 인간은 능력이 안 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을 뭘로 정의하냐면 사랑은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개념화되기 쉽습니다. 말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신실하시고 자신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약속을 주장하세요. 자, 이런 4절의 반전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어떤 문장들이 기록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무슨 손이요? 주의 오른손. 자, 이 오른손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시면 오른손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의로우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옳고 그름의 그런 윤리적 개념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공궁의 위기에 실망에 좌절에 놓여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빌어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다윗의 입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말은 말하자면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여러분,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어떻게 한대요? 측량하시겠대요. 측량하시고 나누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또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할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측량하고 나눈다는 이야기는 이 전쟁과 모든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만 측량하고 주인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윗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측량하시는 하나님,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니 주었노니, 주었노니, 주었노니. 이것이 보통 미래 완료형 시제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을 쓰는데 아직 시간은 미래라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성취될 것을 표현할 때 미래 완료형 시제를 쓰죠.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데,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좀 이해가 어려운 대목만 이제 관찰 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모압은 나의 뭐라 그랬어요? 목욕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 온몸을 씻는 그런 목욕통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상 발을 씻는 통을 얘기합니다. 그럼 발은 누가 씻겨요? 보통 종들이 씻기죠. 그렇죠? 그럼 모압이 장차 이스라엘에 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종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좀 진전 확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자면 모압도 이스라엘의 것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을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에돔에는 나의 뭐를 던지리라? 신발을 던지리라.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뭐예요? 고대 전쟁 후에 진 쪽에다가 이긴 쪽이 신발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땅은 이제 나의 땅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종들에게 요구하는 행위죠.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그 땅은 내 땅이 되었다. 이것도 결국 이스라엘에게 모든 땅이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마지막 모습을, 이런 시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공동체에 약속하고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 말은 블레셋의 마지막 절규를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에 사무엘하 8장에 블레셋의 모성의 굴레 기억나시죠? 제일 큰 성이 점령됨으로써 다윗의 이스라엘의 유다를 위협하던 모든 다섯 개의 성이 이제 다윗의 왕국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절규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볼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 다 같이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가 창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크기를 준비한들 그것에서 우리의 보호와 안전과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누구의 구원만이 참된 안전함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된 행복과 안전함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결론 12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 승리의 또 하나의 조건과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대적을 밟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가 행해야 돼요? 누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용감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그 땅을 밟아야 어떻게 되죠?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자의 주권을 갖고 있지만 그 땅을 밟으실 것이지만 누가 나가야 됩니까?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의 순종 100%, 하나님의 은혜 100%가 모든 역사의 100%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떡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용감하게 그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하루도 남은 날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순종케 하시고 또 오늘 수요일이 있죠? 1부, 2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또 저 지구 반대쪽에 네팔에 참혹한 참사에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각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손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